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여러 해 전에 튀르키예에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집이 무너졌어요.
수천 명의 사람이 죽거나 또 크게 다쳤죠.
구조대원들은 며칠 동안 돌무더기를 파헤쳤지만 결국 생존자를 찾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불도저가 폐허가 된 집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자마자 구조대는 한 소년이 커다란 벽돌 무더기 한참 아래 갇혀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소년의 나이는 7살이었고 이름은 무라트였어요. 무라트는 벽돌 아래에 9일 동안이나 파묻혀 있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떻게 물도 없이 9일 동안 버텼는지 알 수 없어요. 무라트를 진료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에겐 물이 있었는걸요. 매일 저녁 어떤 친절한 아저씨가 저에게 빵과 물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무라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라트의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폐허더미 아래에 묻혀 있어서 아무도 무라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무라트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일까요? 혹시 천사가 무라트를 찾아왔던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점에 하나점에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유럽과 서아시아 두 대륙 사이에 위치한 튀르키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려나 보네요.
네, 튀르키예는요. 중앙에 아주 넓은 고원하고 언덕으로 빙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튀르키예 땅의 삼면과 맞닿아 있는 해안 가까이에 살고 있어요.
튀르키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대륙에 속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이스탄불의 절반은 남유럽에 속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좁은 바다인 보스포루스 해협이 이스탄불을 유럽과 아시아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서 가면 흑해로부터 지중해까지를 항해할 수 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직장과 학교에 가기 위해서 매일 다리와 페리 그리고 도로가 나 있는 땅굴을 통해서 이 물길을 건너갑니다.
도시에서의 삶과 또 시골에서의 삶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에는 학교와 병원, 주택과 직장이 시골보다 많이 있고요. 살기에 훨씬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은 땅이 비옥해서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울 수 있어요.
특히 튀르키예에는 체리나 살구, 헤이즐넛, 무화과, 석류와 같은 과일을 많이 수확하는 세계 최대의 재배국인데요. 수박이나 오이, 토마토, 강낭콩과 피스타치오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인구의 대부분은 튀르키예인이지만 튀르키예엔 다른 종족도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수민족은 쿠르드족이라고 하는데요. 쿠르드족은 그들만의 길고 힘겨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는 아시아와 유럽, 또 유럽과 중동의 문화를 잇고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튀르키예 사람들은 튀르키예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튀르키예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튀르키예에서 관광산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해변을 보고 또 역사를 경험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 튀르키예에 방문하죠.
하지만 반대로 수백만 명의 튀르키예 사람들은 유럽, 특히 일자리가 많은 독일로 이주를 하고 있어요.
해외로 나간 튀르키예인들은 가족들을 돕기 위해 집으로 돈을 보내죠.
튀르키예와 가까운 나라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많은 난민이 튀르키예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란에서도 많은 사람이 튀르키예로 도망을 왔어요.
한때는 시리아에서 온 난민만 3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튀르키예는 전 세계에서 난민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많은 난민이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꿈꾸지만 일부는 튀르키예의 자리를 잡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튀르키예 사람들이 난민들을 받아줘서 참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튀르키예의 종교 상황은 어떤가요?
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은 기독교가 우세했어요.
하지만 동쪽에서 온 투르크족의 침략 이후 이곳에는 점차 이슬람교가 전 지역에 퍼졌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튀르키예인이 되는 것은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튀르키예인들은 무슬림이거든요.
하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종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튀르키예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 되지 않지만 천천히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만 어떤 튀르키예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가족들하고 교류하는 것이 끊겼어요.
또 이슬람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튀르키예 사람, 쿠르드인, 아르메니아인과 아시리아인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튀르키예의 그리스도인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원수와 친구가 되고 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튀르키예 말로 제공되는 두 개의 기독교 테레비 방송과 라디오 방송, 또 상담 전화와 편지, 여러 개의 기독교 출판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하지만 튀르키예 사람들은 복음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속적인 기도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만이 튀르키예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리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 튀르키예 선교 소식을 듣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교회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것 같아요. 이 튀르키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튀르키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을 잇는 이 튀르키예가 이 세상의 중심에서 평화를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얘기도 아주 기대가 되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야기를 담은 이 출애굽기의 후반부에는요. 온통 이 성막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장에서 40장까지 다 성막 이야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그 법궤, 언약궤였습니다.
이 성막이 정말 중요한 곳이라서 출애굽기 절반 이상을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담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성막 이야기의 한 중간에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범죄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두 분도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었죠?
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어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이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외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외쳤어요.
맞습니다.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고 또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추고 뛰놀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두 돌판, 그러니까 십계명이 적혀 있었던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죽이잖아요.
맞아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난 뒤 모세는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두 번째 두 돌판에 새긴 계명을 받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를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겐 큰 문제였나 보네요.
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물론 뭐 강요는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또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없는 것이 또 극도로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모세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 한 명이 눈앞에 안 보였을 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다시 노예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왜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건가요? 왜 이렇게 빨리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아간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냥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모세가 없는 이 40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준비 기간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이들은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뭐를 했나요?
산만 바라보면서 모세가 언제 내려오지?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이렇게 하면서 산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결국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나만의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된다면 이 40일을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근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네요.
맞아요. 노예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에요.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고 자신이 하루 먹고 살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나요?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에는 아주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굳세게 믿었어요.
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다시 노예 근성이 보이고 했고요.
맞아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살 길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군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건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노예 근성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며 또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잖아요. 세상의 중심은 나이고 또 너의 인생은 네 것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묘한 덫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두 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네.
두 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라고 믿음으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 말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생각해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 10명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는 것이죠. 무엇이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빠졌죠.
그렇죠.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언약, 함께하심을 몰랐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막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네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할 때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신감과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맞아요. 자신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못하고 엄청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그 화나신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는요, 이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금송아지를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그 불살라버린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을 마시고 몸이 썩어서 죽게 되잖아요.
네.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이요.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론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백성을 붙잡아야 할 아론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결국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오라고 모세가 말을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서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날 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노인, 아이들, 또 여성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200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고작 3,000명이요. 0.0015%예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인 거죠. 이 정말 작은 이 소수의 사람들의 죄가 온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거예요.
작은 죄도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유가 뭔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 것 같은데요. 작은 죄가 내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공동체를 망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를 행한 뒤에 다시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께 올라갔을까요?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을 내던집니다.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 이름을 하나님이 쓰신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이죠. 그 마음과 오늘 이 모세의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딱 맞는 것이 아주아주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신자들이 모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두 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억 남는 거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앞서서 트루키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예전에 트루키의 선교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외국인 선교사님이 무슬림이 많은 그 땅에서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 무슬림 청년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귀도 잘리고 코도 잘리고 여러 그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면서 순교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이 튀르키예 무슬림들이 우리 남편을,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하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부분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또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도 또 함께 보면서 아, 그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남겨진 가족들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용서와 기도와 또 아버지의 삶을 선교의 삶을 이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의 삶 그리고 그 신자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이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때로는 좀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자매님은?
네, 저는 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단어가 되게 귀에 많이 꽂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쭉 오늘 내용을 보면서 아, 나도 지금까지 내 중심적인 신앙이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 앞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진짜 내가 가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모세 한 명이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변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선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아 진짜 우리 세상 우리 삶에서 내가 살면서 진짜 저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앞으로 내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나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중동을 잇는 중요한 나라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중보하여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이슬람의 세력이 강한 나라지만 박해를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라고 합니다. 저는 북조선의 신자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아닌 신뢰와 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기대해 보세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이 땅에서의 삶을 씩씩하게 잘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가장 용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항상 함께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화평의 대사, 평화의 대사로 살아가고 계신 북수련 성도님들,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오늘은 좀 심오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쌓아가는 추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낭만적인 대답이네요. 소리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잘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역사,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것, 살아있는 시간, 경험, 삶,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사람의 물리적인 일생과 같은 의미로 느껴지네요. 뭔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정의는 없을까요?
네. 인생이라는 한자어에 담긴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 참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더군요. 인생에서 삶을 뜻하는 생은 소우자에다가 한일자가 합쳐진 것인데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건장한 선은 500-600km 정도 되는데 그런 육중한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간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쉽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인생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서 있는 형상인데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서로 기대고 도와가면서 소가 위태롭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길을 함께 건너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생에 그렇게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함께 함에 있다는 깊은 생각을 담고 있군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만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어려움과 위기가 더해집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에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당하는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잘 경청하여 삶에 반추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는데 그렇다면 의를 위한 핍박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잘못했거나 어리석어서 받는 핍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사상이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받는 핍박인가요?
아닙니다. 의를 위한 핍박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듯이 나를 인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결국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핍박이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핍박,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의를 위한 핍박입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북조선 성도님들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으니 의를 위한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은 로마 제국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성도와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입니다.
기독교 박해 지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북조선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여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4년 기독교 박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보니 북조선은 아프가니스탄에 잠시 자리를 내준 2022년을 제외하고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슴 아파하게 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네요. 그 외에도 어떤 나라들이 높은 순위에 올라있나요?
북조선의 뒤를 이어 소말리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예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수단, 이란,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북조선을 제외한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 명단을 보니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주로 이슬람교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이네요.
맞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인, 강간, 학대, 폭행, 구금, 강제 결혼과 이주, 추방, 집과 교회 건물 파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사람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악한 행태인데요. 이런 나라에 살면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꿋꿋이 지켜가는 성도들은 왜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이리도 험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핍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북조선을 한 민족으로 둔 우리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일이어서 북조선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저도 북조선 성도님들처럼 핍박받는 나라의 성도님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마지막을 핍박에 관한 말씀으로 매듭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화평 다음에 핍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복과 달리 긴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화평의 대사, 평화의 대사로 살기 위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또한 서로 용서하되 많이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화평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화평과 평화를 위해 애를 써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해의 시도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선한 마음을 먹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데 오히려 욕하고 핍박하고 중상모략을 당하는 경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너무 흔한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복에 관한 말씀과 달리 긴 부연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부연 설명된 말씀을 유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회에서 욕설과 핍박과 증상모략을 당할 때 취하기 쉬운 자연적인 반응은 낙담하거나 붕괴하거나 복수하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게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가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셔서 순종할 힘과 능력,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고 힘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낯선 젊은이들이 다가가서는 친아들 친손자처럼 다가가 며칠을 즐겁게 해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해 다가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불순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죠.
맞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환심을 산 후 본색을 드러냅니다. 10달러, 20달러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00달러, 200달러에 강매합니다.
젊은이들의 친절과 호의는 노인들의 돈을 노린 연기였군요.
그렇습니다. 또 남조선에서는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집을 빌려 사용하는 전세 제도가 있는데 전세 구하기 어려울 때 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놓고 이런 집 없다 하며 계약을 종용하죠. 알고 보니 이들은 사기치는 부동산 업자들이었습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이 세상은 남의 사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리하고 손해봐야 할 것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신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고 바울과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모든 제자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자에게 박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과 방식은 세상과 현저히 다르잖아요. 세상은 어둠을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좋아하고 세상은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공의를 좋아합니다.
또 세상은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은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눈앞의 이익을 쫓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비와 사랑을 베풉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주님의 기준에 충성한 것이 세상의 기준과 달라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핍박받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핍박이 없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세상의 장단에 맞추며 살고 있거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어 핍박이 없는 것이죠.
나는 지난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부분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지고 삶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핍박받는 상황에서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최고의 상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들에게 천국과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모두 이 땅에서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요. 육체적인 죽음도 배치되지 않은 영생의 개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삶,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천국에서는 생명수가 흘러 생명나무는 매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기능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눈물, 사망, 고통, 애곡, 아픔이 없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토록 새롭고 영원토록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맛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맛보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천국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생이 되어 기쁨, 평안, 감사, 보호, 인도, 공급하심을 받으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은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론 성도님들,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또한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알 수는 없으나 상급, 생명의 면류관, 24장로들이 앉는 영광스러운 보좌,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 등으로 미루어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의 실제는 얼마나 찬란할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받을 하늘의 큰 상은 이 세상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임이 분명합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우리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의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다음 말씀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또 다른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했는데 방금 읽은 말씀들은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네요.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인지 공경에 빠졌습니다.
저도 공경에 빠졌습니다. 짐을 맡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는 것 같거든요.
자, 맞습니다. 우리는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과의 나눔과 우정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 짐을 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혼자서만 지게 하지 말고 함께 져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촌의 성도님들, 서로 짐을 져주는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도 핍박받고 있는 북주는 성도님들의 짐을 져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생각보다 방법은 많습니다. 우선은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능력이 됩니다. 곁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파악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신앙을 저버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애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의 실상을 알기 위해 더 노력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저도 실제적인 소식을 듣기 위해 길을 열고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는 기도의 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위해 부르짖겠습니다.
또한 집이나 교회 건물이 파괴되고 수감이나 투옥이 되고 강제 이주나 추방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던 중 북쪽 지역의 극렬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칼과 총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집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삶의 기반을 버리고 도망치듯 나와야 하는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또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턱없이 부족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기도 편지에 소식을 알렸고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죠. 몇 개월 동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도움이 사람들을 살리는 큰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금을 화학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화학적으로는 NaCl입니다.
아주 대답이 척척 나오네요. 소금은 말한 대로 염화 나트륨을 주 성분으로 하는데 이 염화 나트륨 NaCl을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도 합니다. 즉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라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먹으면 죽기 때문에 아주 보관을 잘해야 합니다.
소금은 우리가 늘 섭취하는 식재료인데 주성분이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소와 독소가 합해진 소금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의 화학기호는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요. 물은 화학식으로 H2O입니다. 산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소와 수소 각각은 불에 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하면 신기하게도 불을 끄는 물질이 됩니다. 또한 자석의 성분은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인데 이건 모두 자석에 붙지 않는 물질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합해 놓으면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소금, 물, 자석의 주성분이 합해지니 놀라운 물질이 되네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어 하나 되기 어려워 보이지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통로로 함께하면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도 나도 모두 유용하고 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선교 현장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핍박도 따른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핍박은 언제나 동반됩니다.
그러나 핍박은 우리가 예수를 잘 따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천국과 함께 하늘에 큰 상이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잃는 것도 있겠으나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기도하고 물질로 도우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한 핍박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모든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께서 화평 다음에 핍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과 핍박에 대해서는 다른 복에 관한 말씀과 달리 긴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는 것을 알려주며 세상의 필요한 화평을 위해 애를 썼음에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핍박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성경에 약속된 최고의 상과 축복 때문임을 알려주십시오. 무엇보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회